네,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뒤로 한 20년 내지 한 30년, 길게는 30년, 짧게는 한 15년 전까지 보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제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로마 시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읽히면 이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낭만적인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그건 말이 아닙니다. 향을 피울 때는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의 군대가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향을 피웁니다. 온 로마 시내에 피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게 향기고요. 죽어서 노예로 져서 노예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향을 피우는 걸이 생각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런 평강이 쉽죠. 근데 이것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 황제의 평강, 평화와 예수, 왕 예수의 평화가 딱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시대 그 앞에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최고의 용성기를 맞이합니다. 전쟁에가 싸그리 다 정복을 해버렸어. 전부 다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발전해요.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근데 그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옛날 일이니까 또 남의 나라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경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경제와 문화와 기술까지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최근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이제 이집트 편을 보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가 람세스 2세인가 3세 시대인데 그때 이제 그 이집트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근데 왜 발전하느냐면 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올라와서 북쪽 올라가면 아수르 앞에 히타이트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똑같이 이집트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 기록상으로 세계 최초로 이 람세스 이 왕이 히타이트 왕조와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전쟁을 그만둬요. 그래서 이집트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집트 기록을 보면 수술 도구가 발전하고요.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발을 밟으면 엄지 발가락 있잖아요. 그게 다친 사람들에게 의족을 달아주는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 옛날에 모세의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 거의 4,000년 전입니다. 그 문화의 발전이라는 게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좀 어려울 때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못 폈느냐? 우리는 가난하고 일본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느냐면 최근까지도 일본 하면 엄청나게 발달된 나라고 우리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꽤잘 사는 집에서는요 조지 루시 코끼리 밥통을 선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일본의 문화 수준과 가전제품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다고요. 근데 이 느낌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대에 이 변방에 있었던 정말 저 구석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로마의 문화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로마 황제가 이루어진 평강과 평화가 있는 세상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된다. 이 말은 주장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로마 황제의 평화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너희들은 예수 왕,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왔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아라.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의 평강, 평화로 다스림을 받지만 너희들은 왕 예수의 평화의 다스림을 받아라. 완전히 대비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기가 쉬웠을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조지 루시 코끼리 밥통 보면서 이야 좋다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격차가 나는 로마의 힘과 로마가 만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분 그분의 다스림 밑에 살아간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평화에서 왕 예수의 평화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로 특별하게 택한 게 너희들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로마 황제의 세상에서 왕 예수의 세상의 다스림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이 시대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안에서 로마의 황제의 평화를 찬양하며 살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으니까 로마 황제의 평화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왕 예수의 평화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5절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아,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구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즉 왕 예수의 평화를 위해서 그 통찰이 들어가도록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 평화를 누릴 것인가 왕 예수의 다스림 밑에서 그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는 모이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만들어진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평화인 거예요.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그걸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뭐가 다른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여러분 읽으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가 보다. 그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혀요. 여기 나오는 지혜, 시, 찬송, 노래 전부 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노래를 많이 만들었고 정말 그들의 모든 의식 속에서 국가의식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이 찬양과 이 예배 이런 것들이요 너무 찬란했다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이 로마 황제의 그런 평화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예식과 아름다운 노래와 시와 그런 걸 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가르친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기적으로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섭리를 행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딱 대비가 된다는 거죠. 딱 대비가 되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것도 우리는 이제 저도 어릴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야, 뭘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자. 근데 사실 해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이거는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나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지나가는 말씀인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로마 황제의 평화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황제의 이름으로 해요. 철저하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베푼 평화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황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상. 이 모든 것을 뭘 하니 전부 다 엄마 황제를 찬양하며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되고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왕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 랍비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여호와 신앙 위에다가 왕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쌓은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그 모습이 오히려 고난받는 가장 또 죽음까지 가는 그 낮아진 자리에서 부활함을 영광을 취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왕을 뒤엎는 거예요. 이게 기독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왕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 느낌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왕,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에서 그걸 이렇게 뒤집는 것이죠. 우리 제가 이 느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서 뭐 폭력 혁명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가치와 생각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과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는 완전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걸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지를 잘 설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순간순간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도 쓰시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게 축소된다고요. 오늘 나눈 말씀은 세상 전체를 향하여 뒤집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 이것도 읽으면 잘 느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 그래 평화가 내 마음에 있으면 참 좋겠지. 아,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 자체가 그 세상을 향하여 이걸 뒤집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평화가 아니야. 예수님, 왕 예수님의 평강이야 라고 주장하고 나는 이 평화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던 그 시대의 느낌을 우리 시대에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화가 있길 바란다면 그 평화는 교회가 잠잠한 게 아니고요. 왕 예수를 섬기는 평화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신자끼리 평화한다. 잘 지내면 좋죠. 솔직히 잘 안 지내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양자, 즉 갈등이 있는 그 신자들끼리도 자기들이 왕 예수님을 섬긴다, 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왕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부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난 이보다 더 잘 될 거고 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왕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평화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의 평화 그 다스림 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왕 예수를 섬겨서 그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는 자가 시작된 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인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안 믿고 진짜 나쁜 놈인데 성공하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성공이라는 것으로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단하게 표현하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겨야 그 왕이 오실 때에 정확히 말하면 재림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왕의 귀환이란 말 더 좋아합니다. 이제 그 우리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에 나오는 왕의 귀환이죠. 돌아와서 이 전체를 다 다스림을 완성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 가운데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은 우리가 왕 예수를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고 복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왕을 위하여 산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하면 좀 끝도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을 주신다라는 구약의 표현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다윗의 위에 위에 아버지 저 위에 최소한 3,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들은 그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땅을 받아서 물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그 다음에 자비, 즉 신실함은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참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왕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물론 왕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 시대가 솔직히 이제 대통령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심하게 함부로 대하는 게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뭐 대통령이 지 친구도 아닌데 뭐 아무개 막 불려요. 참 웃기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이 왕으로 이게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느낌을 살려야 되는 거죠. 왕을 섬기는 자는 정말 그 태도나 삶이 정말 왕조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림 아래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암탉이 제 날개 아래 새끼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이런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왕 예수의 평화 속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보다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권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왕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느껴지고 부활하여 그 영광이 바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다스림, 왕 예수의 다스림과 평화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절기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주를 맞이할 때에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그의 부르심과 또 그의 평화 가운데 서로 한 몸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 설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